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조치로 오늘 정오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지역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미리 예고한 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의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송출하는 것으로 하루 최대 6시간 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내용은 뉴스와 한국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한 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비무장지대 지역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최전방 일부 부대의 배치를 증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도 확성기 방송 시설이 설치된 최전방 지역 11곳에 최고 경계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의 핵합의 준수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자바드 자리프 모하마드 이란 외무장관으로부터 이란이 핵합의 의무 조항들을 가능한 빨리 이행할 의향이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은 지난 7월 핵합의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도 이란의 석유와 금융, 상업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그 시행일은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국외로 반출했고 며칠 안에 그 같은 작업이 마무리된다며 이란 핵합의는 이미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을 위한 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합류하는 해외 전사들의 행렬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는 BOA에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에 가담하고 있는 해외 전사 규모는 120개국 출신 3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6천 명은 서방 국가 출신이며 ISIL에 가담하고 있는 미국인 수는 현재 250명가량으로 파악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 공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CNN 방송이 진행한 행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총기 옹호단체인 미국 총기협회가 의회에 목을 조르고 있으며 마치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총을 모두 없애려 한다는 모함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공개 방송에는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청중으로 참석했지만 미국 총기협회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기협회 측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정직한 토론보다는 총기협회가 그의 정책 홍보에 동원되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총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마다 총기 폭력으로 3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항공기 시험 비행을 한 데 대해 베트남이 두 번째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중국의 항공기 시험 착륙은 베트남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지역 안정과 평화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중국 측에 분쟁을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주말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내 인공섬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도 민간 항공기 두 대가 시험 착륙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4만 2천여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는 마다야 지역에 인도주의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영국 BBC 방송에 접근이 전면 허용된다면 구호 차량이 오는 11일까지 마다야 지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마다야 지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뉴스 투데이는 오늘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여러 가지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한국통일부는 8.25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은 우려 속에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의 군사 분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 8일 금요일 정오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차원에서 4개월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확성기 시설 타격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여기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종소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희망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조치로 8일 정오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지역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남북한 8.25 합의로 심리전을 중단한 지 136일 만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미리 예고한 대로 8일 정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의 심리전 FM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송출하는 것으로 하루 최대 6시간 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밤엔 약 24km, 낮에는 10여 km 떨어진 곳까지 소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고성능 이동식 확성기 6대도 곧 투입될 전망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서 방송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크게 뉴스,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으로 나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한국 사회의 자유, 개방성과 대조되는 시대에 뒤처진 북한의 현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입니다.
결국 북한은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K-POP 등 최신 가요도 대북 확성기를 통해 방송됩니다.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신세대 장병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해서 북한 체제 비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기예보나 라디오 드라마, 최신 가요 등 부드러운 내용도 편성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이 한류 문화 그리고 K-POP 이런 것도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발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에 기반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8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엔 김정은 체제와 핵실험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한국군의 최고의 비대칭 전력은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방에 배치된 20만 명의 최전선 그 정예 부대가 남한에 경도될 경우 김정은은 정권 해체 위기까지도 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안테나로 해서 우리의 문화가 북한 전역에 확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전방 지역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최전방 일부 부대의 배치를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도 북한의 타격에 대비해 확성기 방송 시설이 설치된 최전방 지역 11곳에 최고 경계태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 시설을 조준 사격한다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폐쇄 회로 TV와 적외선 감시 장비가 장착된 무인 정찰기, 대공 방어 무기 비호,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8.25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합의 존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8.25 합의는 사실상 파기 됐고 활성화 조짐을 보였던 남북 교류는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8.25 남북 고위급 합의 위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8.25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한국 정부로선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또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이런 8.25 합의를 위반을 했습니다. 핵실험한 것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북 간의 합의는 다 존중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정 대변인은 또 한국군의 군사분계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선 8.25 합의는 북한이 비정상적 사태를 초래하면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확성기 방송 재개가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은 8.25 합의 3항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8.25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8.25 합의의 계기가 됐던 거가 이제 확성기 방송 중단이냐 아니냐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제 확성기 방송이 8.25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됐다고 하면 이제 8.25 합의는 깨진 걸로 봐야죠.
무엇보다 8.25 합의를 살리려면 북한이 핵실험과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와 협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정준희 대변인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중단하려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이나 교류는 개성공단을 제외하곤 모두 중단될 전망입니다. 그나마 개성공단도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만 출경과 입경을 허용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7일부터 출입경 대상이 제한됐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나 철수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라지나산 물류사업처럼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준비했던 계획들도 당분간 실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그나마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에도 바이어들이 이탈하고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등 개성공단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진 합참 프로젝트도 실제 3차 시범 이후에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번 4차 핵실험 이후로 이러한 어떤 계약 체결 자체에는 속도는 줄어들거나 당분간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평소처럼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한국 당국에 대해 영국 외교장관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대신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가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8일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미 해군 7함대가 있는 요코스카항에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시찰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식은 단지 북한이 던진 미끼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해먼드 장관은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보다 더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한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대신 한국인들에게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외교부는 7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이 핵실험 보도 이후 현악봉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현 대사를 면담한 뒤 영국은 북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국은 북한 정권에 추가로 엄중한 조치를 부과하겠다는 유엔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스와이어 부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진정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교육계 인사들과의 신년 교례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교육계 지도자들이 정부를 믿고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 법안을 신속히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하원에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다음 주 전체 회의를 열어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7일 기자들에게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구체적인 표결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다음 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이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핵 확산과 불법 활동, 인권 유린과 연관된 자금을 차단하고 동결하는 조치를 담은 새로운 제재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은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We understand the Republican leadership plans to move a bill strengthening U.S. sanctions on North Korea that will have strong bipartisan support.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다음 주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는 설명입니다. 펠로시 대표는 민주당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상원에도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왕이 부장과의 전화 통화 뒤 기자들에게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특별한 접근 방식이 있고 우리는 그동안 중국의 그런 입장에 동의하고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부장과의 이번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중국의 방식이 통하지 않았으며 이제 기존의 방식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케리 장관은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안보리 등의 대북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존 케리 미 국무부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이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두 장관이 유엔 안보리와 육자회담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이웃나라들 그리고 중국이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부 세계가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 이후 4차례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그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비용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용납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중국과의 주요 양자 간 현안으로 격상시키고 일본과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며 중국 기업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7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무역 중단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나 측근들이 위스키 등 사치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막는 작은 조치들도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협을 해소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돕는 것이 세계 지도자가 되려는 중국의 열망에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의 현 대북 접근법은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 협상에 관심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지만 이란 핵 협상도 창의적인 외교력으로 성사시키기 전에는 몽상처럼 보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방의 주요 언론들이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 인접한 중국 접경 도시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국경 지역 교역은 평소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김정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자 핵실험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중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지대 일상은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해외 언론이 북중 국경 지역에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핵실험장과 가까운 중국 지린성 옌지시 주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주민은 지난 6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때 바로 누군가 핵실험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로이터통신의 인터뷰에 응한 다른 주민은 두려운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주민은 북한 핵실험장에서 옌지가 가까우므로 공기가 오염될 것이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에 응한 또 다른 젊은 여성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무서운 생각이 들고 북한 핵실험이 중국에 해를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AP통신이 북한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북한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건 중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옌지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더는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 핵실험을 두고 국경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두렵고 불편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북중 접경지대는 평소와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과 마주하고 있는 투먼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투먼시는 북한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중국 내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국경 보안이 평소보다 강화됐고 국경 경비대원들이 예전보다 민감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물건을 실은 트럭들이 평소처럼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압록강 유역에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취재진을 보낸 AP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단둥은 중국의 중요한 대북한 무역기지입니다. AP통신은 북한 핵실험 소식에도 불구하고 트럭들이 예전처럼 북중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모두 북한 핵실험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북한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북중 국경지대에서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의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이 19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북한 취약계층 70만 9천여 명에게 2,343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을 모두 합하면 24,561톤으로 1996년 이후 19년 사이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특히 18년 만에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던 2014년 27,204톤보다도 2,643톤 줄어든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은 지난 1995년 5,140톤으로 시작해 1996년 5만 4천여 톤으로 늘었고 1997년에는 43만 2천여 톤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2001년에 사상 최대인 93만여 톤을 기록한 뒤 2002년 37만 톤으로 줄고 2005년까지 30만 톤 수준에 머물다 2008년 13만 6천 톤, 2010년 5만여 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10만여 톤, 2012년에는 8만 4천여 톤, 2014년에는 2만 7천여 톤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 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매달 180만여 명의 북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은 평균 69만 8천여 명으로 목표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3일 갱신한 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북 영양 사업을 6개월 연장하는 데 2,8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서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년 6월 이후 새로운 영양 지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갱신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9,58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3일 현재 모금액은 9,450만 달러로 목표액의 48% 수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 경제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6일 강행한 핵실험이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 장단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핵실험이 북한 경제에 끼치는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rom the regime's standpoint, there is always the question.
북한이 이것저것을 고려해 핵실험을 강행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는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핵실험이 결코 이익이 남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DPRK economic outlook.
북한의 경제 개발 성과는 많은 부분 정치 상황에 연결돼 있는 만큼 핵실험 같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은 장단기적으로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개선하는 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의 마크 매닌 선임 연구원은 이번 핵실험이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 유치 활동에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정치적 위험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threatening South Korea.
매닌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대규모로 들여오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오랫동안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종 경제개발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라디오 방송인 조선의 소리 방송의 보도입니다.
라손항으로부터 중국 내륙까지 육로 수송 통로, 러시아와의 철도 화물 수송이 완비되었으며 동북아시아 전화통신회사의 설립으로 국제통신, 위성 텔레비전,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봉사가 훌륭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의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아래서 이른바 병진 노선을 추구하며 투자 유치에 부심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 발목을 잡는 행동으로 외부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의 설명입니다.
For example, North Korea's current seeming relative improvement.
최근 외부에서 판단하기에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반드시 중국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경제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북한 경제 전망은 북한 자체의 노력보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이번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중국 동북 삼성의 지방정부와 중국 기업인들이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상당 부분 맡고 있는 만큼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연구소의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 경제가 오랫동안 내부 사정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더 좌우됐다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든 탓에 북한 경제가 다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이 북한 라진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라진항을 통해 식량과 목재 등을 남방 지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식량 600톤이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떠나 북한 라진항을 경유해서 상하이로 운송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남북 지역을 잇는 제3의 식량 운송 통로가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화통신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철도만 이용하거나 철도와 선박, 도로와 선박을 활용한 운송 방식이 있었는데 바닷길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훈춘에서 라진을 통해 상하이로 가는 바닷길은 평균 이틀 반, 길어도 사흘 정도가 걸린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린성 식량국 관리통제처 왕타오 처장은 훈춘이 항구를 빌려 바다로 식량을 운송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의가 크다며 제3의 식량 운송 통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특히 훈춘에서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라진항이 현지 물류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됐다며 2010년에는 라진항을 통해 석탄만 운송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식량과 목재, 광석 분말 등으로 운송 물품이 확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동북 삼성은 중국의 주요 식량 생산기지로 식량을 다른 지역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신화통신은 지난해 중국의 전체 식량 생산량은 6억 2,100만 톤으로 이 중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성 등 동북 삼성과 네이멍구가 1억 4,800만 톤을 생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북 삼성은 중국에서 5개밖에 안 되는 식량 반출이 가능한 성에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항구를 빌려 동해로 진출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2000년대 후반 북한 당국으로부터 라진항과 청진항 부두를 30년에서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러시아 정부와 함께 러시아 극동의 자루비노항을 동북아시아 최대의 항구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수송 사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철도신문 구독에 따르면 컨테이너가 중국 상하이에서 배로 북한 라진항까지 수송되고 이후 열차편으로 두만강 핫산 경계를 통과한 뒤 모스크바까지 운반되는 경로입니다. 북한 항구의 중요성은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새로운 경제구상인 일대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국의 실향민들이 서울의 현충원을 찾아서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참전용사들의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안장을 요청하고 있고요.
버스를 타고 서울 국립현충원 여기저기를 돌면서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립니다.
다 같이 참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냥 바로 내려가셔서.
기온이 뚝 떨어진 1월, 70대부터 90대까지 어르신들이 서울 국립현충원에 모였는데요. 이북오도위원회의 함경북도 도민들입니다. 이북오도란 1945년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북오도의 임시사무소는 당해 관할 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북오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이북오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북오도위원회의 각도 도민들은 매년 1월에 이렇게 현충원을 참배하는데요. 함경북도의 박기정 도지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년 1월 달이 되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호국 영령들, 나라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우리가 영면을 하시라고 그 넋을 기리는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함경북도 도민회에서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다들 참 진심으로 그 순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모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추모식이 끝나게 되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낙골안장을 하는 분들 유족의 원효에서 아직은 이제 대전의 땅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뭐 낙골로 원하겠다 그러면 서울로 신청하시면 유족의 원효 서울로 오시고.
함경북도민들은 특히 김백일 장군의 묘지를 참배하는 일을 매년 빼놓지 않는데요. 김백일 장군은 6.25 한국전쟁 때 38선을 맨 먼저 돌파한 한국 육군 제1군 단장입니다. 김백일 장군은 만주 연길에서 출생했지만 원래 그의 할아버지는 함경북도 명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의 뜻을 두고 만주 간도로 이주했습니다.
김백일 장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흥남 철수 작전의 영웅이십니다.
참배를 온 함경북도 도민 중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김백일 장군과 함께한 동지들도 있는데요. 오래전 함께한 전우의 묘 앞에선 노병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한북 3.1의 약속 함경북도 3.1의 약속 전우의 회장 방성훈입니다. 김백일 장군은 우리 부대 이제 백골부대 제4대 사단장을 하셨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지장이면서 정말 용장이었댔죠. 대한민국에서 장군 중에서 나는 저분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정말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저 양반 돌아가셔서 남북 통일을 지금 현재 돌아가셔도 거기서 기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뭘 그때는 어떻게 된 건 몰랐지. 정보도 못 들고 그만 잡혀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보니까 그 길에 나가니까 젊은 사람만 줄 서 있더라고. 또 가서 서셨지 뭐. 근데 그게 마침 그 이긴 날 한 200명이 젊은 사람들만 딱 저 성진부대에서 바로 철수하는 저 배를 탔지 뭐.
지금 전우들도 다 이래 가고 대전에 가서도 또 친구들을 이래 묻고 오니까 참 이게 눈물 나요. 통일이 될 줄 알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말로만 되고.
함경북도민들은 새해 첫달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면서 통일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고향 꿈을 꿨대 그럼. 그렇게 집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뭐 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게야. 내가 고향 갔는데 통일돼가지고 와 나감하더라고. 와 집은 다 그대로 옛날 집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다른 거야. 사람은 내가 알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거지. 참 통일이 빨리 돼야 되는데.
시댁 어른들이 정말 이런 길 통해서 정말 어르신들 찾아뵙는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진작 못 찾아뵙었다 하는 게 좀 그렇고 뭐 고향 얘기들 하시지 뭐. 봄에 왔을 때 다르고 가을에 우리 이제 고향 어르신들 체육대회가 1년에 두 번 있더라고요. 봄가을로. 그럴 때마다 다 어르신들이 많이 안 뵈요.
이제 왕래를 하는 거를 항상 그건 제가 내가 건의하는 사항인데 그게 예. 실현이 되려면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수소탄 저렇게 했으니까 뭐 그것도 지금 실현이 어렵겠고 예. 지금 외국에 다 나가서 여행하고 다 이게 왕래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우리끼리 하면서 이게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이래 건너다 보고 말잖아요. 빨리 통일이 돼서 고향에 가서 이런 모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가깝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 북한의 핵실험에도 담담함을 보였었는데 일부 지역은 이 방송 재개로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죠?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11개 지역 최전방 군부대와 인접해 있는 강원도, 경기도 북부 지역 그리고 연평도 등의 긴장이 남다릅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한국군도 선후배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북한의 핵실험에도 변함없는 일상을 이어왔던 이 지역 주민들 차분하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시각에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촉각을 모았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죠?
네,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연평도라든지 경기 북부 일부 지역, 실제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평도 지역의 경우 주민 대피 통보 등의 특별 경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대피소 7곳이 24시간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파주시의 경우는 군부대의 권고로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 그리고 민통선 이북 지역을 둘러보는 안보 관광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단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북관계나 시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이 대중문화 부분도 많이 방송을 한다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시민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방송을 하길래 북한이 저렇게 예민한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도 몇 차례 이런 내용의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에 한국에서 최신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담겼다고 해서 더욱 화제입니다.
네, 이 백세 인생이라면 무엇 했다고 전해라 이렇게 부르는 후렴구가 있는 재미있는 노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트로트풍의 성인 가요로 서울통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한국에서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계 뭐 이 노래 후렴구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행어이기도 하고요.
네.
뭐 내용을 보면 저승사자가 와도 더 있다가 가겠다면 큰 소리를 치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인생을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한국 청소년들에게 최고 인기인 걸그룹 여자친구 뭐 에이핑크 아이유라는 이름의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들의 노래도 북한 병사들을 향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온 것은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휴전선 넘어서는 멀리서 듣게 되는 노래에서 가사가 명확히 전달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죠?
네네. 뒷부분에 들은 노래는 여자친구라는 그룹의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여인의 어떤 설레는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에 선곡된 또 다른 대중가요들을 보면 대부분 한국의 자유롭고 풍요로움을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도 설레고 또 즐겁게 하는 인기 대중가요들이 북한의 젊은 병사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질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금까지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한 국제적인 공식 보고가 없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 첫 변이가 확인된 것인데요. 지난해 한국의 메르스 환자 8명의 객담 분석한 결과 중동에서 유행했던 메르스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당 단백질 8개 부분에서 다른 점이 관찰됐다고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2015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지역에서 발생한 그 유행한 바이러스하고 많이 유사하고요. 거의 99.9%까지 일치한 소견을 보여서 0.1%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0.1%의 차이의 의미는 이 당 유전자의 그 염기 서열이 총 4,062개 정도인데요. 이 서열 중에서 8개에서의 염기 서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염기 서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달라졌다, 변이됐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변이는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 긴장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이 변종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변이가 확인된 것은 그 메르스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당 단백질 유전자입니다. 전체 아까 4천여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8개가 유전자 염기 서열과 다르다는 것이고 그게 0.1%다. 이 정도의 변이는 변종과는 다른 것이어서 걱정이 크게 없다. 이게 한국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크게 늘었을 때 유전자 변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정 시간에 한 공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됐기 때문에 혹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186명이 감염됐고요. 38명의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보건당국의 답변은 메르스 변이는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6달 전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한국 메르스 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발행하고 있는 국제학술지 1월호에도 게재됐는데요. 한국 보건당국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동안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 것은 맞지만 이런 변이 결과가 메르스 감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불교 사찰이 출가 장려 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군요. 출가라면 세간과의 인연을 접고 수행 생활을 하러 사찰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가해서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출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해마다 300명 안팎이던 출가자가 최근 200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곧 200명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찾아오는 행자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이 불교계가 출가자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고 오늘 발표된 이 여행 광고 같은 새로운 느낌의 출가 동력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불교계의 출가 동력 포스터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하군요.
네. 밝은색 바탕에 뒷벽에 행복여행, 자유여행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스님들이 매는 배낭이죠. 바랑을 등에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남녀 두 스님이 어디론가 향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보통 그 절 이렇게 하면 불교 이렇게 하면 출가 산사 뭐 이런 전통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마치 이 두 분의 모습은 어딘가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를 찾아서 떠나는 구도의 여행을 해보라고 권하는 그런 포스터인데요. 포스터 한쪽 귀퉁이에 뭐 불교 조계종이라는 표식이 없다면 정말 여행 잡지 표지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이 포스터에 등장한 모델들은 실제 경기도 수원과 분당에 있는 사찰의 승려인데요. 친근감과 호감을 주기 위해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제개발기관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정기 이사회가 2015년 12월 16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3개 국가를 컴팩트 국가, 즉 회원국으로, 2개 국가를 준회원국으로 승인했습니다. MCC는 경제성장을 촉진해 전 세계 가난을 없애도록 돕는 미국 정부 산하의 독립기구입니다. 5개 나라 중 3개 나라는 이번에 처음으로 MCC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들은 모두 올바른 재판제도 확립과 자유로운 경제, 인적자원 투자를 보장해야 하는 MCC의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로부터 회원국에 선정된 나라는 코트디부아르와 코소보, 세네갈입니다. 2014년 12월 준회원국으로 선정됐던 코트디부아르는 정치적 안정과 같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회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적 권리를 향상시킨 뒤 MCC의 평가를 통과한 코소보도 MCC의 새로운 동반자가 됐습니다. 세네갈은 지난 9월 첫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 기간 내내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사회는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가 국내 투자 외에도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지역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MCC에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해당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감독기관의 필요성도 연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사회는 토고와 스리랑카를 MCC의 준회원국으로 합류시켰습니다. 토고는 평가표에서 지난 몇 년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고 스리랑카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민주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 행정체제의 개선과 인권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네팔과 니제르, 필리핀은 개선 활동을 꾸준히 벌여 회원국에 재선정됐습니다. 그 외 다른 회원국들 역시 매년 실시되는 선정 절차에 따라 그 지위가 연장됐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회원국인 탄자니아와 레소토의 정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들 나라의 회원국 연임 문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몽골의 회원국 자격 조건 향상을 도울 것과 인도가 남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원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MCC를 통해 앞으로도 새로운 국가는 물론 기존 회원국들이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